마음은 올바른 목표를 잃으면 잘못된 목표로 배출구를 돌린다. 프랑스의 사상가이며 철학자인 몽테뉴가 남긴 명언입니다.
올바른 중심을 잃어버리면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정말 훌륭한 말이네요. 그렇다면 선배님 인생의 올바른 목표는 무엇입니까?
저요?
네.
나도 즐겁게 살고 남도 즐겁게 한다.
오, 이런 거 좀. 좋다.
진영 씨는요?
저도 오늘부터 그걸로 하려고요. 그렇다면 몽테뉴가 말하는 올바른 목표는 무엇일까요?
수상록에서 말하는 올바른 목표는 남의 평가를 의식하지 않는 자기다운 목표입니다.
아, 나다운 목표,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나다운 목표 가지고 계신가요?
안녕하십니까. 고전읽기의 명로진.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권진영입니다. 첫 곡으로는요,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 듣고 왔습니다.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너답지
뭐야,
않게, 진짜 왜 그래, 너답지 않게. 이런 거 보면 나답다는 거 그만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나다운 게 참 어려운 것 같아. 소크라테스가 말한 내 자신을 알아야 나다운 게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나다운 게 뭔지는?
나다운 게 뭐지?
나만 빼고 남들은 다 아는 거.
아, 그렇구나.
남들은 다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자기는 모르죠.
아...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지?
내가
나다운
누구지?
게 뭐지?
맞아.
어려운 문제죠.
어렵네요.
근데 뭐 하루하루 쌓인 게 바로 나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네.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감이 좀 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덜컥 겁이 나네요.
왜요?
막 살아온 사람은 어떻게 그럼?
그럼 막살이지 뭐.
그렇구나. 어떡하지?
네. 어떤 삶을 살았든 자기 인생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자기거든요.
네.
그래서 남은 날들, 지금 이 순간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고.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고전을 읽습니다.
고전 읽기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팟캐스트로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고전 읽기 페이지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소감이나 응원의 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스마트폰으로 반디 어플 다운받는 법 쉽습니다. 어플 다운받는 스토어에 가셔서 반디 검색고 다운받으시면 어디서든지 고전읽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SNS 얼굴책에 고전읽기 페이지도 있습니다. EBS 고전읽기 검색하고 오셔서 좋아요하고 꼭 눌러주시면 이미지가 있는 권진영의 고전읽기와 함께 스튜디오 안팎의 풍경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공지 하나 드리겠습니다. 8월 14일 네. 오후 7시 인천 송도 국제도시 트라이볼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고전읽기 공개 특강이 있습니다.
우와.
공개 특강. 네, 무더운 한여름 마음까지 뻥 뚫어주는 명사의 특강과 가요계 원조 요정 혜은이 씨 또 바닐라 어쿠스틱의 라이브가 있는 트라이볼로 피서 오세요.
오, 많이 기대되네요. 여러분 홈페이지에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찾아오시는 길도 홈페이지에 자세히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사연 주제를 드립니다. 나다운 모습입니다. 나다운 모습. 아까 몽테뉴가 남긴 명언 얘기하면서 네. 나답다는 얘기를 나눴는데 여러분의 나다운 모습 사연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럴 때 역시 나다웠다. 이럴 때는 나답지 않아서 불편했다.
네.
많이 보내주세요. 자, 진영 씨는?
네.
진영 씨답지 않은 모습을 보였을 때는 언제예요?
소심할 때죠. 무슨 얘기를 해도 막 이렇게 웃어야 되는데 웃음이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고를 때 순간 한 30초 생각을 하죠. 아, 나답지 않았구나. 순간 이 안에 김태희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굉장히 너답지 않다.
나다운 게 뭔데? 나 원래 이래. 나 되게 여려. 한떨기 수선아야 원래.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그거 나갈래요 우리?
어떤
EBS 화해 프로그램 용서?
하자. 우리 사실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여러분.
네, 참 친한 것 같지만
네. 네,
음악 나올 때마다 참 갈등을 빚으면서
네.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할 여러분들, 말이 없어서.
여러분들도 진짜로 들으셔, 이런.
그러니까, 네. 진짠가 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희 네. 아주 친하게 잘 지내고 오빠 동생처럼
우리 친해요.
화해하면서. 화해할 게 없죠. 화해는 싸워야
화해라니까.
싸운
게 없잖아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퀴즈 내주세요. 퀴즈.
네, 오늘의 퀴즈 드리겠습니다. 몽테뉴가 남긴 명언 중에는 결혼에 대한 명언도 있습니다. 좋은 결혼이란 눈먼 아내와 이것이 먼 남편의 결혼이다 라는 명언인데요. 과연 눈먼 아내와 무엇이 먼 남편의 결혼이 좋은 결혼이라고 했을까요? 1번 코, 2번 귀.
와, 좋은 결혼이란 눈먼 아내와 코가 먼 남편의 결혼이다. 이거냐? 좋은 결혼이란 눈먼 아내와 귀먼 남편의 결혼이다. 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쉽네요. 이렇게 또 넣어보니까.
왜냐면 코가 먼 남편도 좋아. 왜냐면 요리에 대해서 트집을 안 잡으니까 안 잡잖아.
그래도 코가 멀면 인물이 없을 것 같아. 코가 오똑하지 않은 느낌이 들잖아요.
아니, 오똑하고 멀었다고 치지 뭐.
그럼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럼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50원의 이름일자 샵104와 반대로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 추첨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몽테뉴 수상록 첫 번째 낭독은 26장 아이들의 교육에 대하여인데요. 이 글은 몽테뉴가 친분이 있었던 드귀르송 백작 부인 디아느 드 포아에게 쓴 편지입니다. 좀 고급진 발음으로 다시 들려드릴게요. 어떤 백작이라고요?
드귀르송 디아느 드 포아.
이 백작 부인이 쓴 편지입니다. 자, 그럼 궁금하시죠? 낭독 시작합니다.
농사 짓는 일에서와 똑같이 심기 전에 일 처리와 심는 일은 마찬가지로 확실하고 쉽습니다. 그러나 심은 것이 생명을 가지고 나오면 그것을 가꾸기에는 가지각색의 방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사람에 있어서도 심는 데는 그리 기교가 안 들지만 출생한 다음에는 여러 가지 조심성이 필요하며 기르고 가르치기에 숱한 일거리와 근심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릴 때는 그들의 경향이 너무 연약해서 잘 드러나 보이지 않고 그 싹이 너무나 불확실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확실한 판단을 내리기가 힘듭니다. 키몬이나 데미스토클레스나 다른 여러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얼마나 기질이 고르지 못한가요? 곰이나 개의 새끼들은 자연 그대로의 영향을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즉시 습관, 세론, 법률 등에 잡혀서 쉽사리 달라지며 변모합니다. 하지만 타고난 성향을 고치기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 길을 잘 잡지 못한 탓으로 사람들은 늘 헛수고를 하며 오랜 세월을 낭비하여 어린애들이 기반을 닦을 수 없는 일에 쓸데없이 훈련시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제 견해로는 어린애들을 항상 가장 좋고 유익한 일로 지도하며 우리가 어릴 적에 아이들 동작을 보고 경솔하게 짐작하고 예측하는 바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플라톤도 그의 국가론에서 이런 데 너무 권위를 주는 것 같이 보입니다. 부인, 학문이라는 것은 훌륭한 장식이며 특히 부인께서 맡게 되신 그런 위대한 운명으로 길러내시게 될 인물에게는 경이로운 일을 성취하는 도구가 됩니다. 사실 천하고 비굴한 인간에게는 학문이 참된 결과를 내지 못합니다. 학문은 변증법적 논법을 세워보거나 소송사건을 변호하거나 환양뭉치를 조제하기보다는 더 오만하게 전쟁을 지휘하고 국민을 지배하고 한 왕공이나 외국과의 우호관계를 실천하는 데 그 방법을 빌려줍니다. 내면적으로 자신을 풍부히 장식하기 위해서 학문을 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해서 지도자를 택할 때 머리가 가득 찬 사람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을 조심히 택해야 할 것이며 이 두 가지를 모두 요구할 것이로되 거기에 학문보다는 습관과 이해력을 가지고 새로운 방법으로 자기 직책을 수행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마치 깔때기에 물을 부어넣듯이 줄곧 우리 귀에 대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선생의 직책이란 사람이 말한 말을 되풀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선생이 이 방법을 고쳐서 처음부터 그가 다루고 있는 아이의 능력에 따라 사물들을 음미해보고 아이가 사물들을 택하고 식별해보게 하여 그 자질을 시험하게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어느 때는 그의 길을 열어주고 어느 때는 자기가 길을 열어가게 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생이 혼자서 생각하고 말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제자가 제 차례가 되어 말하는 것도 선생이 들어주길 바랍니다. 소크라테스와 아르케실라스는 먼저 제자들에게 말을 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말했습니다. 제자의 수준을 판단하고 그의 힘에 맞추기 위해서 자기의 자세를 어느 정도 낮춰야 할까를 판단하려면 먼저 자기 앞에 그를 걸어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조정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못됩니다. 이 조정의 비율을 찾아서 정도에 맞게 지도할 줄 아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가장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유치한 자세로 자기를 굽혀서 지도할 줄 아는 것은 고매하고도 극히 강력한 신명이라야 성취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린애는 부모의 무릎 위에서 키워서는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견해입니다. 타고난 애정 때문에 가장 현명한 부모라도 아이 앞에 마음이 감동되며 약해집니다. 그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어린애의 잘못도 징계하지 못하고 거칠고 위험하게 아이를 훈육하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아이에게는 자기와 싸울 가치가 있는 적을 보았을 때에만 토의나 논쟁을 하도록 할 것이며 그때도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솜씨를 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사용에 가장 유리한 재주만을 쓰게 할 일입니다. 그러하여금 농고의 취사 선택에 예민하며 적절한 것, 따라서 감명한 것을 즐기게 할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진리 앞에서는 그것이 적수의 손에 밝혀졌건 자기가 생각을 돌려서 깨달았건 알아보는 대로 즉시 그 앞에 항복하고 무기를 버리도록 가르칠 일입니다. 진리 앞에서 말이죠. 우리 인생은 장대한 올림픽 대회의 큰 모임과 비슷하다고 피타고라스는 늘 말했습니다. 어떤 자들은 경기의 영광을 얻으려고 거기서 신체를 단련합니다. 또 어떤 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 참가합니다. 그 중에는 여러 사물들이 각기 어떻게 어째서 그렇게 되어지는가를 관찰하며 다른 인간들의 생활을 객관적으로 비판하며 그것으로 자기 인생을 조절하는 것밖에 다른 소득을 찾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철학의 가장 유익한 교훈은 바로 이런 예에 맞추어 조화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의 소원으로 허용된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벌기 힘든 금전은 어디에 있을 것이며 어느 정도로 사람은 조국과 동포들에게 헌신해야 하며 신께서 그대에게 주길 원하는 천직은 무엇이며 신이 이 사회에서 그대에게 지정한 역할은 무엇이며 우리는 무엇인가 또 무엇 때문에 태어났는가 페르시우스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은 무엇이며 공부의 목적은 무엇이며 용기, 절도, 정의는 무엇이며 대망과 탐욕, 노예와 신화, 방자함과 자유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진실하고 경과 민족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죽음과 고통의 수치는 어느 정도까지 두려워해야 하는가 등을 말해줘야 합니다.
네, 낭독에 이어서 박혜경의 Yesterday 듣고 왔습니다. 내용이요.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쓴 이 편지가 상당히 양이 많고 긴 내용이거든요.
네.
그중에서 여러분 일부분만 들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공감 가는 부분이 많죠.
네, 역시 철학자예요, 철학자. 네. 학문을 가르치기 전에 신께서 이 아이에게 원하는 천직이 뭔지,
네.
이 사회에서 지정한 역할이 뭔지, 우리는 무엇이 또 뭐 때문에 태어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라고 가르치고 있네요.
그렇네요. 네. 학문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사람을 만들어라. 역시 동서양의 위인들은 모두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논어의 한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예,
논어에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제자 입즉효하고 출죽제하고 근의신하고 범해중하고 이친인하고 행유 여력에 든 즉위학문 하라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때 들었는데 또 생소하네요.
그게 이제 네. 효도하고 공손히 지내고 친구 사이에 믿음을 쌓고 사람을 사랑하고 어진 사람을 사귀고 그리고 나서도 힘이 남으면 학문을 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아.
공자님이 공부를 되게 좋아했지만
네.
무조건 공부부터 해라 이런 말은 안 하셨어요. 몽테뉴도 그렇잖아요. 먼저 이런 가치들을 알고
네네.
수학하고 법률이나 문학이나 다른 학문을 가르쳐야 된다고.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요.
기본적인 거.
학문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사람을 만들어야 되네요.
우리 저 교육 이야기를 읽고 있으면 참 반성할 부분이 많아요.
네.
자, 어쨌든 학교로 학원으로 공부만 하러 다녀야 하는 현대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좀 불쌍해지기도 하고요. 네. 반대 게시판 보죠. 박소영 님이 철학의 고매함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낭독의 목소리가 위엄이 느껴지네요. 참 우와. 할수록 어려운 것이 양육이며 교육인 듯합니다.
네.
위엄까지.
그리고 기름경 님. 많이 아는 사람보다 학문과 함께 지혜와 해안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낭독입니다. 선생님이나 부모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아이들과 학생들을 바라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7764 님은 오히려 나다울 때 힘들어요. 남부터 거절 못하는 거요. 제가 그래요.
저도 하셨네요. 그래요. 네. 그리고 김재훈님, 아이를 낳기 전에는 주변을 신경 쓰지 않는 소위 쿨한 모습이 나답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니 세상을 보는 눈, 나 자신을 돌아보는 눈이 바뀌네요. 나다운 것도 바뀌어감을 느낍니다 하셨어요.
강윤미님은 점점 나다운 모습을 잃어가는 듯해서 쓸쓸합니다. 원래 차분하고 말이 없는 편이었는데 사는 게 팍팍하다 보니 자주 화를 내는 사람이 돼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셨고요. 네, 그리고 이송이님. 나다운 거 싫어. 너무 어려워요. 유유. 지금 옆에 있는 친구에게 나다운 게 뭐야? 하고 물어봤더니 모든 일에 초긍정적인 자세로 대할 때 너무나 저답다고 해주네요.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힘이든 어떤 힘든 일들도 다 이겨낼 수 있더라고요.
하셨고요.
헉, 하셨습니다.
박창영님. 요즘 아무리 문자를 보내도 선물 당첨이 되지 않을 때 문자는 보내서 뭐 하나 네. 하는 저의 모습을 볼 때 저답지 않은 걸 느낍니다. 문자를 보내는 즐거움은 참여하는 데 있는 거지 선물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도 선물은 좋은 거예요 하셨네요. 네. 박창영님 선물 하나 보내드리죠. 우리.
그래요. 이렇게
박창영님.
선물 좋다고 네. 웃고 그러셨는데 하나 보내드려야죠.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창영님.
네, 그리고 양은미님. 나답다. 제가 화를 내면 너답지 않다고 하는데 성격이 좋아서 화를 안 내는 게 아니라 배려를 하는 건데 자꾸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네요. 선을 그어야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우리 모두의 숙제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낭독 들어가겠습니다. 28장 우정에 대하여입니다. 진한 우정이란 어느 경지에 이르는지 함께 들어보실게요. 보통 친우 또는 우정이라 부르는 것은 어느 기회에 편의상 맺어져서 우리 마음이 서로 사귀는 친교와 친밀성에 불과하다. 내가 말하는 우정에서는 마음이 아주 보편적인 혼합으로 뒤섞여 융합되기 때문에 그들을 맺는 매듭이 지어져서 알아볼 수 없이 된다. 누가 내게 왜 그를 사랑하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그것을 표현할 수 없음을 느낀다. 다만 그가 그였고 내가 나였기 때문이라고밖에는 대답할 길이 없다. 여기에는 나의 모든 사유를 넘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이 결합의 매체를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없는 운명적인 힘이 있다. 우리는 서로 사람됨을 풍문으로 듣고 있었던 인연으로서 그것은 풍문으로 들었다는 이유가 지니는 것보다 더한 힘이 우리 마음에 작용함으로써 아마도 하느님이 정해주신 바에 의해서 만나기 전부터 서로 찾고 있었다는 것을 나는 믿고 있다. 우리들은 이름으로 서로 포옹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만난 것은 우연히도 시내의 어느 큰 연회석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던 자리에서의 일인데 너무나 온전히 마음이 맺어지며 서로 잘 알고 있고 서로 마음을 써주는 사이가 되어서 그때부터 세상에 우리 둘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없었을 정도였다. 로마의 집정관들이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에 대해 선고를 내리고 그와 내통하고 있던 자들을 소추하고 있던 자리에서 라일리우스가 카이우스 블루시우스를 심문했다.
그라쿠스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느냐?
모든 일을.
뭐? 모든 일? 그래, 그가 그대에게 우리 사원에 불을 지르라고 했다면?
그는 결코 그런 일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오.
그러나 했다면?
복종했을 것이오.
역사에서 말하듯 그가 그렇게도 완벽하게 그라쿠스의 친구였다면 그는 이 마지막에 과감한 고백으로 집정관들을 모욕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며 그가 그라쿠스의 의지에 대해서 가진 확신을 버려서는 안 될 일이었다.
그렇지만 이 대답을 도발적이라고 비난하는 자들은 우정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고 블루시우스가 현실대로 우정의 힘과 이해에 의해서 그라쿠스의 의지를 소매로 잡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지 못한 것이다. 그들은 시민이기보다 더한 친구였고 자기 나라의 친구나 적이라기보다도 야심이나 반란의 친구라기보다 더한 친우였다. 서로가 완전히 마음을 맡겼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히 상대편 의향의 고삐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성의 힘과 지도에 의해서 질마를 몰게 되어 있기 때문에 블로시우스의 대답은 당연히 했어야 할 대답이었다. 만일 그들의 행동이 서로 어긋났던들 그들은 내가 말하는 척도에 의한 친우가 아니었으며 그들 자신에게도 친구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뿐더러 이 대답은 누가 나에게
만일 당신의 의지가 당신 딸을 죽이라고 명령한다면 그렇게 하겠소?
하고 묻는 말에 내가 동의했으리라는 대답이나 다름없이 진실처럼 들리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내 의지에 대해서 그리고 친우의 의지에 대해서 똑같이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는 까닭에 이것은 조금도 그런 행동을 하는데 동의한다는 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어떠한 변론의 힘을 가지고도 내 친우의 의향과 판단력에 대해 가진 내 확신을 버리게 할 수는 없다. 그의 행동이 어떠한 모양으로 보여도 그 동기를 알아보지 못할 것도 없다. 우리의 심령은 너무나 하나로 뭉쳐있고 너무나 열렬한 애정으로 각자의 오장육부까지 서로 드러내 놓은 똑같은 애정으로 서로 살펴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의 마음을 내 것같이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내 일에 나를 믿기보다는 확실히 그를 더 기꺼이 믿어주었을 것이다. 내가 말하는 우정에는 만일 한 편이 다른 편에게 무엇을 주는 수가 있다면 그것을 받아주는 일은 은혜가 되고 그의 동무에게 감사의 마음을 지울 것이다. 왜냐하면 각자가 무엇보다도 상대편에게 더 좋은 일을 해주고 싶어하는 터이니 그런 재료와 기회를 대어주는 자가 자기 친우에게 그가 가장 바라는 일을 대신해주며 그에게 만족을 주는 너그럽고 후덕한 일을 한 것이 된다.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돈이 떨어졌을 때 친구들에게 달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돈을 돌려달라.
그리고 이런 일이 실행되는 실상을 보여주려고 나는 여기 옛날에 기특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코린트인 에우다미다스에게 시키온인 카리크세노스와 코린트인 아레테우스라는 두 친우가 있었다. 자기는 가난한 처지로 죽어가고 그의 친우들은 부유하니 그는 이렇게 그의 유언을 작성하였다.
나는 아레테우스에게 내 모친을 봉양하고 그 노후를 보살펴줄 일을 상속한다. 카리크세노스에게는 내 딸을 결혼시키고 그의 힘 닿는 한 지참금을 줄 것을 상속한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죽게 될 때에는 살아남은 자에게 이 권리를 대행시킨다.
이 유서를 본 자들은 이를 비웃었다. 그러나 그 피상속자들은 그 말을 듣고 만족을 느끼며 수락했다. 그러다가 그 중에 하나, 카리크세노스가 닷새 뒤에 죽자 그것을 대행하는 권리가 아르테우스에게 돌아가니 그는 이 모친을 잘 보살펴 봉양하고 자기 재산으로 가졌던 5탈렌트 중에서 2탈렌트 반은 자기 외딸에게 주고 나머지 2탈렌트 반은 에우다시다스의 딸에게 주며 같은 날 결혼식을 올리게 하였다. 낭독에 이어서 맥플라이의 You've Got a Friend 듣고 왔습니다. 되게 내용 보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보다 더 믿는 친구 그게 바로 우정이다 요 얘기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네.
또 이제 몽테뉴가 하는 말의 어떤 의미는 뭐냐면 말이죠.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나하고 진영 씨하고 친구예요.
친구야.
근데 내가 진영 씨한테 야, 나 좀 도와줘.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좀 해줘라고 말했을 때
네네.
이때 그것에서 더 혜택을 받는 사람, 은혜를 받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 진영 씨라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친구의 할 일이라는 게 친구라는 건 뭐냐면 각자에게 서로 좋은 일을 해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친구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기회를 줬다는 거죠.
오.
어떻게 보면 좀 궤변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쵸? 기회를 줬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진영 씨.
네.
1,000만 원만 꺼줄래요?
저 급한 기회를 일이 줄게요. 있어서.
기회를 줄게. 기회 준대잖아.
알았어, 생각해 볼게요.
어, 은혜를 저버리는데?
아, 맞다. 이러면 너무, 이러면 안 되는데.
화해 프로그램 나갈래요? 용서?
아니, 그럼 선배님은 어떻게 이런 친구 있으세요?
제 주변에는 너무 많아요.
오,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거부하죠.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믿는 거예요? 거부합니다.
아,
자,
그래요?
어쨌든.
다큐로 받아들였네.
몽테뉴의 이야기는 친구 사이에는 예, 친구 사이에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그런 어떤 우정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면서 어머니의 부양과 딸의 결혼을 상속한다는 에우다미다스. 정말 재밌지 않아요? 이런
재밌어요.
거.
예. 아유, 이 똑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부탁할 친구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돈이 없어서 빌릴 때도 돈 좀 빌려줘가 아니라 돈 돌려줘. 라고 할 수 있는 것도 그만큼 내가 친구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닐까
그럼요.
싶습니다.
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럼요.
그 전에 이미 다 은혜를 베풀고 그만큼 많은 도움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아,
거죠.
그렇군요.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읽고 계신 고전은 몽테뉴 수상록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께 선물 드리기 위해서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몽테뉴가 남긴 명언 중에는 결혼에 대한 명언도 있습니다. 좋은 결혼이란 눈먼 아내와 이것이 먼 남편의 결혼이다 라는 명언인데 과연 눈먼 아내와 무엇이 먼 남편의 결혼이 좋은 결혼이라고 했을까요? 1번 코, 2번 귀.
정답하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반디로 보내주세요. 추첨해서 선물 드립니다. 자, 그리고 반디 사연. 한상혜님, 일하면서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 괜시리 아이들만 보면 짜증내고 그러는데 이런 나를 볼 때 엄마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한 생각이 들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그리 쉽지가 않네요.
그러게요. 화이팅 하시고요. 서범근님, 저는 예전에 자존감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엘리자베스 쾌블러 로스의 책을 읽고 자존감을 얻었습니다. 몽테뉴 수상록처럼 책을 통해 자존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황혜라님, 저다운 것은 무슨 일이 생기면 속상한 마음에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도 결국 제 불찰에서 시작된 일이라고 인정하고 나서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좋은 거네요. 네, 고전 읽기 고맙습니다 하셨고요.
네, 그리고 하승성님, 오늘이 아내 유정비의 34번째 생일인데 케이크도 선물도 준비하지 말고 말이나 잘 들으라는데 정말 준비 안 해도 되는 걸까요? 정비 씨 생일 축하해. 앞으로 잘할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100% 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험한 꼴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몽테뉴 수상록 오늘 세 번째 낭독은 옷 입는 습관에 대하여입니다. 제목만 들으면 패션에 관한 이야기일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그럼 어떤 얘기일지 잘 들어보세요.
나는 무슨 짓을 하려고 해도 습관의 장벽을 넘어야 한다. 그만큼 조심스레 습관은 나의 모든 행동을 제한하고 있다. 최근 발견된 나라들에서 추운 시절에 습관상 사람들이 알몸뚱이로 다니는 것이 우리가 인도인이나 아프리카인을 두고 말하듯 공기의 더운 온도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는 것인지 또는 그것이 인간의 본연의 상태인지 생각해봤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것이 동일한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상 이해력 있는 사람은 이러한 법들을 고려해서 거기 본연의 법과 인위의 법을 식별해내며 아무것도 꾸며낸 것이 있을 수 없는 이 세상의 보편적인 질서에 의거하는 습관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모든 생물은 그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확한 분량의 실과 바늘이 공급되어 있는데도 인간들만이 결함 있고 다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로 출생해서 외부의 도움 없이는 자기의 몸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는 믿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식물들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더위나 추위 같은 계절의 침해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자연적으로 충분한 피복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이유에서 거의 모든 존재들은 피부, 머리털, 조개껍데기, 외골격 또는 나무껍질 등으로 덮여 있다. 루크레티우스.
우리도 역시 그러하다. 그러나 인공적인 빛을 지우는 자들과 같이 우리는 빌려온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타고난 방법을 지어버린 것이다. 의복에 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국민들 중에는 우리와 같은 기후의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국민들도 있다. 그리고 우리 신체의 가장 연약한 부분은 눈, 입, 코, 귀 등 우리가 늘 내놓고 다니는 부분이다. 우리 고장 농민들은 우리 조상처럼 가슴과 배를 내놓고 다닌다. 우리가 치마나 그리스 남자 치마를 입어야 할 조건 아래 출생했다면 자연은 우리 신체가 계절의 시달림을 받게 될 부분들을 손가락 끝이나 발바닥같이 더 두터운 피부로 무장해 주었으리라. 어째서 그것을 믿기 어렵다는 말인가? 내가 옷을 입는 방식과 내 고장 농민의 방식 사이에는 농민의 방식과 자기 피부만 입고 있는 인간들 사이보다 더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나는 본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터키에서는 신앙심으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가? 겨울에 셔츠바람으로 다니는 거지가 귀까지 수달피 가죽으로 싸고 다니는 자만큼이나 유쾌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물어봤다. 어떻게 추위를 참아내느냐?
안돼, 나으리 어떠시오? 나리도 얼굴은 벗었지요? 나는 전체가 얼굴이요.
마시니아 왕은 노령에 이르기까지 춥거나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머리를 덮고 다니지 않았다. 세베르스 황제도 그러했다. 이집트인과 페르시아인들 사이에 일어난 전쟁에서 헤로도토스는 자기도 다른 사람과 같이 보았다며 거기 죽어 쓰러진 자들을 보니 이집트인의 머리가 페르시아인의 것보다 비교가 안 되게 더 단단한데 그 이유는 페르시아 사람은 머리에 늘 모자를 또는 터번을 감고 있으며 이집트 사람은 어릴 적부터 머리를 깎고 맨머리로 다녔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아게실라우스 왕은 노쇠할 때까지 겨울이나 여름이나 똑같은 옷을 입는 습관을 지녔다. 카이사르는 언제나 부대의 선두에 서서 해가 뜨거나 비가 오거나 대개는 맨머리와 맨발로 걸어다녔다고 수에토이우스는 말한다. 한니발도 똑같이 했었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그때 그는 맨머리에 억수 같은 폭우를 얻어맞았다. 실리우스 이탈리쿠스.
그리고 한 베네치아인이 페루에 가서 오래 있다가 근래 돌아와서 쓴 글이 있다. 거기서는 남자나 여자들은 다른 부분은 옷을 걸쳤지만 발은 언제나 벗고 다니며 말을 탈 때에도 맨발이라고 한다. 플라톤은 몸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 발과 머리에는 자연이 준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걸치지 말라고 탐복할 만한 충고를 준다.
바비킴의 땡큐 듣고 왔습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그럼 옷을 입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옷이란 게 습관의 산물이란 얘기죠. 아니 원시시대 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겠어요?
네.
그냥 털로 덮여 있었겠지.
그러니까.
안 그러면 뭐 짐승의 가죽이나 잠깐 둘렀거나 그렇겠죠. 네. 뭐.
근데 왜 맨발로 다니면 발이 더 단단해지고 튼튼해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건 알지만 맨발로 다니면 좀 그렇죠?
그것도 신발을 신게 된 습관 때문이라는 거죠.
습관 네. 때문에.
맨발로 다니면 발바닥이 튼튼해지긴 해요. 예전에 제가 그 아프리카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네.
물론 촬영 때문이지만 부시맨을 만났거든요.
어, 진짜요? 사인 네. 받아오시지.
사인을 받아요, 사인은.
그래도.
근데 부시맨 발바닥이 정말
굳은 살 같은
엄청
걸로.
엄청 단단해요. 그 막 가시밭길을 막 걸어가, 가시밭길을.
우와.
저는 거기 걷다가 막 가시 막 수십 군데 찔렸잖아요.
오, 진짜요?
예, 대단하더라고요.
와, 그 습관 통해서 그렇게 발이 단단해질 수 있는 거군요. 근데 네.
습관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네.
이 책은 뭐 그저 자신의 생각들을 써 놓은 것이니까
네.
몽테뉴가 서문에도 밝혔듯이요. 네, 생각은 자유고 뭐 이건 그저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어떨 때는 공감 가는 얘기로 확 당기시다가 또 어떤 때는 애매하게 알쏭달쏭하게 만들다가 참 희한한 분이네요.
희한한 분입니다.
네.
권진영의 고전 일기로 이어집니다.
권진영의 고전 일기. 7월 15일 화요일. 제목 너보다 너를 잘 아는 친구. 우정에 관한 몽테뉴의 이야기는 다소 충격적이었다. 몽테뉴의 예화를 읽으면서 그런 친구들을 둔 사람들이 부럽기도 하면서 나는 친구들 사이에도 우정을 계산하며 살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아무 걱정 없이 내 가족을, 내 모든 일을 맡기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친구, 나에겐 그런 친구가 있나? 생각해보자. 어, 거봐, 미안해서 못할 것 같지? 그렇게 큰 부담을 줄 수는 없잖아. 그런데 몽테뉴는 그런 부담을 생각할 필요도 없는 친구, 그것이 우정이라고 한다. 친구들의 얼굴이 하나 둘 떠오른다. 우리 친구 맞지? 우리 사이에 그런 우정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친구들에게 더 잘해야겠다. 친구야, 이제부턴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잘 아는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런 친구가 되어줄게. 그런데 너 고전읽기는 열심히 듣고 있니? 어째 친구가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로 문자 한 통 안 보내냐?
거주니까 드리는 선물입니다. 60년 전통의 악기 전문점 세고베에서 통기타를, 애플트리 김약산에서 눈비타민 A를, 파비스에서 장건강에 좋은 효소 애니원디를, 카페 도로시에서 무료 음료 쿠폰과 쿠키를, 카페 니트에서 하우스 브랜딩 원두를, 딥박스 그룹에서 손소독제 포켓제를 드립니다.
도서출판 동서문화사에서 2주의 고전 몽테뉴 수상록을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와 차이코프스키와 함께하는 2014 한여름밤의 콘서트에 초대합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오늘의 퀴즈 정답, 몽테뉴가 남긴 명언, 좋은 결혼은 눈먼 아내와 귀먼 남편이 하는 결혼이라고 했죠. 귀먼 남편.
코먼 남편 아닙니다.
코먼 거 아니고요. 참아주고 배려하는 부부를 얘기하는 거겠죠.
네. 선물 받으실 분 계시죠.
네. 조순희님 처음 듣게 됐는데 아이와 함께 됐는데 너무 좋다고요 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배지연님 팟캐스트로 듣다가 오늘 처음 라이브로 들어봅니다. 라이브는 음악까지 그나저나 들을 때마다 정답을 남겨보고 싶은데 정답 2번 맞춰주셨네요.
네. 그리고 2366-5708님 조순희 배지연 2366-5708님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게시판에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릴게요.
아쉽지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마지막 곡입니다. 이상은의 언젠가는 들려드리면서 저희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고전읽기 명루진
권진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